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같이 저희를 부르셔서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개인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와 또 전체 교회와 여러가지 현장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당대 세계복음화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많은 것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더 힘있게 박차게 주 앞에 인도받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있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힘을 잃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 궁휼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견인을 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말씀 가운데 또 모든 걸 내려놓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책임지시며 또 이 시간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또는 로마서를 가장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읽었던 1장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거의 뭐 한 10장까지 계속 이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할 부분들 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고 또 이 편지를 쓴 또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봤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에 대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히 다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의에 대한 부분이야. 의. 이 의가 무슨 말인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과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볼 땐 다 같잖아요. 의 그러면 뭐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뭐 그 공의 또 의 중에 하나죠. 또 신약에 나타났던 이런 의 또 구석구석에 나타났던 그 의 표현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의가 같은 거냐? 라고 이제 많은 연구하는 분들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한글을 읽으니까 그게 다 같아 보이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의의를 표현하는 원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이 바울은 어떤 구약에서 어떤 의의를 보게 되었고 바울 인생 속에서 어떤 의의를 말을 했냐는 굉장히 연구하는 분들에게 많은 그런 좀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걸 보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본인들로서 또 그 의에 대한 좀 더 이해가 더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로는 이 의라는 말이 디카이오시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히브리어는 체덱이라는 말로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를 생각할 때 우선 틀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린 생각이 뭐냐면 법정적인 의로움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부터 무죄,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가 아니에요. 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 아우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한번 말씀드렸죠? 뭐 의사, 뭐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말했던 것처럼 아주 의로운 그 어떤 역할을 한 그런 사, 그런 의미에서의 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심리적으로 그 사람 너무 깔끔하고 말끔하고 그 겉 보는 모습과 속이 똑같아. 그런 면에서의 의도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는 어떤 개념이냐면 언약적인 개념에서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무슨 새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지. 그 말장난다니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 개념에서의 의가 뭐냐면 약속은 계약은 서로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계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의 의인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당신 죄 없다. 그런 의로운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그 어떤 심리적으로 너무 이 사람이 그 뭐랄까 바로 이 사람이 아무런 왜곡된 것도 없고 또 이상한 딴 계획도 없고 굉장히 그런 거죠. 혹은 윤리적으로 아,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 측면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 가지고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아 의롭다. 아우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로마에 지금 로마 항상 기억하세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복음이 힘해질대로 힘해져가지고 20년 인상된 교회였지만 그들은 이방인 그룹과 유대인 그룹이 서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개입을 해서 그들을 중재하고 그들이 서로 그러니까 로마서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 많아요. 딱 이방인들 유대인 받아들여. 저들이 먼저 장자된 모습이 있지 않아? 너희 왜 그래? 너희는 지금 버림받고 버려진 바 되었고 너희는 방치되었던 인간들이고 너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의가 임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향해서는 야 너희 율법으로 너희가 의로워? 그거는 율법은 너희가 의로울 수 없음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는 의로울 수 없어. 너희는 윤리적으로 율법을 선포하는 그 순간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도 이방인들 받아들여.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수용할 것이 이것이 로마서 쓴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말을 하는 바울 입장에서 어떤 체대 디카이오신의 이런 단어를 쓰면서 어떤 말을 쓰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의는 단순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바르게 하고 수정해주고 착하게 만들고 그런 의미보다는 의가 나타났대요. 나타났다는 말은 리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계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거. 그게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리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감추셨던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항상 종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셨다, 보내셨다, 이 얘기는 어떤 것과 맞닿아 있냐면 항상 종말론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다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 의가 계시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성취하거나 쟁취하거나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의로움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윤리적으로 좋아지고 또 성정적으로 좋아지고 또 법정적으로 큰 죄였던 사람이 그 죄가 사해지고 그걸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의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종말론적. 그러니까 지금 때가 종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심판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되면 끝이 되어지면 모든 게 정리가 딱 되어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것을 무효화시키고 심판받는 것들을 심판 안 받는 그 위치로 그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심판받는 위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위치에서 그걸 건져야 되는데 그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의를 촉발시키고 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갖다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의가 의를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의는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컵이 이렇게 했는데 컵은 보일 수 있잖아요. 숨겨졌던 것을 꺼내서 나타낸 거잖아요. 형체가 있는 거잖아요. 의인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계속 어떤 관계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이고 그리고 계속 어떤 뭐랄까요? 숨겨졌던 것들이 나타난 어떤 형체가 있는 것 마냥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쭉 읽어가면서 계속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의해서 계약된 어떤 백성들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내용을 구약에서 계속 끌고 오시다가 너희 계약 관계를 내가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언약 붙잡고는 너희를 이방인이지만 율법에 너희가 없었지만 언약을 잡고는 너희를 내가 그 언약을 너희 백성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백성으로 삼고 인친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래된 책들이잖아요. 특별히 바울 쓴 그 13권 서신들도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단어를 쓰고 그 문장을 쓰고 그 글을 썼는지는 또 다른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될 거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뭘 보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읽고서 전체적으로 이럴 거라고 파악할 뿐이지 사실상은요. 제가 한번 논문들을 몇 개를 보려고 프린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의의를 어떻게 말하고 어쨌는데 다 달라요. 좀 보수주의 계열에서는 언약적인 관계, 종말론적인 관계로 의의를 해석을 하는가 하면 조금 자유주의 쪽에 입각해서 신학을 하는 분들은 뭐 전혀 딴 얘기를 하고 또 있는 거죠. 저는 가능한 한 보수주의 계열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도저히 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구약과 어떤 의도가 구약에 있는 생각과 바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요. 율법 위주로 모세오경, 토라 위주로 결정을 하고 그 눈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관점이 확 바뀐 거예요. 바뀐 그 주요 사건이 뭐였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남들에게는 인식이 안 됐지만 바울에게는 실질적인 사건이었고 바울에게 인생의 전체적인 것들을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들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것을 율법으로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켰다라고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종말적인 입장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실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얻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의 의의라고 이해를 합니다. 윤리 개념의 의가 아니라 언약 개념에서 언약은 계약의 계약은 서로가 지키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해서 어디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그 계약을 어겼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도서관의 벽을 뚫어요. 그래서 요만 3m, 3m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구두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틀 전에 그 계약을 좀 우리 장남들이 벽을 뚫는다 그래서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구두로 계약했던 그 업체 사장님이 문을 이미 만들어 이런 문틀을 이미 만들어요. 문틀을 만들어 놔서 취소를 하시면 좀 본인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아, 그럼 어떡하지? 또 장로님들과 또 이렇게 카톡으로 소통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막 글을 옮겼다가 당회에서 어저께 아침부터 막 얘기를 하고 뭐 또 김미수 장로님이 연락 오셔갖고 또 중재를 잘 하셔가지고 또 그 업체가 와서 끝내 공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깰 뻔했냐면 구두를 약속했던 것을 깰 뻔했어요. 순간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안 될 뻔했어요. 그 계약에서. 그 계약은 계약 관계를 잘 준수하고 이행하고 성취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그 의인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백성 삼은 너희들, 율법을 주고 너희가 의로운 것, 의롭지 않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었던 그 백성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300가지 예언을 통해서 이 계약을 성취해서 언약을 성취해서 오시겠다고 한 그분, 그분의 계약을 성취하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 의가 너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싸우고 있어? 그러는 거죠. 너희는 교회야. 너희끼리는 언약적인 나랑 관계를 맺었고 관계 맺은 사람들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계속 흘러야 되는 거야. 의의가. 근데 그들끼리 막 싸우고 지지고 막 머리 끄덩이고 네가 맞네 틀린다고 싸우고 로마교회를 로마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핍박 가운데 살아남았던 교회예요. 로마 치하에서 지하 카타콤에 모여서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있는 그런 교회고 이겨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거의 많이 이겨내는 그런 교회예요. 물론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네로 황제가 취임을 하면서 더 큰 핍박이 임하지만 그 핍박을 앞둔 또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교회는 지금 4분의 1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만큼 희미해진 것이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들이 토라, 율법 위주였던 거예요.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유대인들과 전면적으로 싸워서 로마 그 소문났던 주변 교회 주변 지역을 많이 살렸던 그 소문났던 그런 교회가 점점 무력화되어지고 영적인 힘은 잃어지고 의인은커녕 스스로들 많은 비난과 비방과 그런 싸움 가운데 존재되어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던 것을 바울이 본 것이죠. 난 너희들이 이 복음과 우리 의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로우신 그분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덧입은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냐? 우리 가운데 의가 있지 않냐? 그 의를 받아들일 그 의를 수용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인 거야. 믿음이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 동물의 죽음들을 한 번에 정지시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로울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처럼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인들은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다. 어떤 믿음이냐? 구약에서 말했던 그 약속,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약속, 그것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이 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맞다라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맞다라고 아멘하는 길이 뭐냐? 그걸 믿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또 우리의 믿음까지. 또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계속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이 이른다는 이 말씀도 사실은 같은 믿음 같지만 바울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학자들이 써는 거 보니까 한 30가지가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정말 아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 법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윤리적인 용어가 아니고 심리적인 용어가 아니고 계약적인 그런 언약적인 의미이다. 계약을 잘 준수하고 준행하고 성취하고 이행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의인의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계약을, 언약을, 약속을 그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게 오신 분이, 그 계약을, 언약을 성취하게 오신 분이에요. 그 의로운 자라는 말할 때 그리스도의 그 말이 쓰이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의는 관계적인 말이야. 관계적인 말. 계약적인 얘기니까 관계적인 거잖아요. 관계는 나하고 그냥 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땅하고 하는 게, 나하고 남하고 계약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생명과 생명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얘기는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불의했어요. 불이 뭐냐? 그 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믿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관계를, 구약에 있던 그 관계를 일체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분이 오실 것을 말을 한 것이구나. 이 언약들이 이분 통해 성취됐구나. 그런 차원에서의 의이고 또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의의를 계속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나는 지금 원래 선민이 아닌데 근데 지금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냔 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가 인정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그 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 죄인 것이 인정이 돼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수없이 말했던 그 내용들이 이 내용이었고 이 죄 해결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가능한 것이구나. 이 사실 자체가 믿겨지는 거예요. 이 믿겨짐이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의를 수용하는 것이고 그 의의를 받는 방법이 뭐냐 인간편에서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계속 그 관계는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공의와 사랑 이 부분들은 동전 양면과 같아서 이게 정확하게 칼질을 해갖고 여기까지가 공이고 여기까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공의와 사랑의 성경의 전반적으로 전체 흐르는 맥락이라고 말을 했을 때 공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의의 속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그런 공의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관계적이고 그리고 언약적인 차원에서의 의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로마서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는 지속되고 존속되고 계속 유지돼야 돼요. 언제까지?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지금 구약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어떤 믿음이냐? 그러니까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신약에서는 규정을 하고 구약에서는 말하자.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체가 이미 나타났고 다시 오실 것이 맞기 때문에 실체를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땅의 오심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 믿음은 주의 다시 오심과 맞다 했어야 돼요. 주의 오시는 것이 맞다라면 이 내용은 이미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실제고 사실임이 우리 믿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있어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면 그렇겠지만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 믿음 가운데 없으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탁 떨어지는 거죠. 왜? 주의 오심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주의 오셨다는 말씀을 쓴 것이 신약이에요. 그 신약은 주의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어디까지 나가지느냐? 그러면 다시 오신다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믿는 우리들이 구약에서 오신 것을 믿으면서 실제 이번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신약에서 못 본다는 것은 큰 수건이 가려진 거예요. 메시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시려고 신약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입니다. 39권 내용이 태초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절을 마지막 절 앞에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올 거래요. 엘리야. 그 엘리야는 누굴 의미하냐면 말라기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미해요.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엘리야의 메시아의 오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써나갔다가 말라기까지 쓰면서 아 메시아 오시면 말하고 있냐라고 결론 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메시아의 초림을 생각을 하고 초림을 못 박아두고 쓴 성경이 구약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시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의도와 목표가 뭐였냐? 그 저술에 그 글쓰기 하는 의도가 뭐였냐? 메시아의 오심을 초림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을 쓰신 거예요. 처음부터. 읽어나고 나서 발견할 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 오심을 세워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시작하고 신약은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 뭐가 있냐?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뭘 의미하냐면 신약의 결론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왜 쓰여진 것이냐? 주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제하고 목표로 하고 아예 대놓고 쓴 책이 신약인 거예요. 마태를 쭉 쓰다가 계시록을 쓰다가 아 메시아가 오시네 라고 결론을 얻으면 안 되고 원래 쓴 자체 의도가 그쵸? 하나님은 이 말씀 쓴 것보다 선지하시잖아요. 그렇죠? 뭘 처음부터 뭘 의도하고 쓴 거예요. 이게 1500년 동안 구약 혹은 5, 60년 동안 이 말씀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쓰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아예 전제하고 목표하고 깔아놓고 처음부터 쓰는 책이 신약인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냥 마태는 마태복음 쓰는데 집중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쓰는데 집중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표하고 설명하고 증언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처음 읽을 때부터 아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시 오심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붙잡고서 개인 치유하는 데 쓰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경 기록의 목적이 누굴 성공하게 하고 성공의 기록의 목적은 누굴 행복하게 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건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은 처음부터 메시아 오심을 세워두고 쓴 책이고 신약은 처음부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세워두고 쓴 책이 신약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묶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책인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의로운 거예요. 왜? 원래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약이 깨달아지고 신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의의를 인침을 이 신칭의 의롭다 하심 그 칭의를 받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믿어야지가 아니라 아, 구약에서 말했던 그분이 오신 거구나. 이 믿는 믿음이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생각보다 논리적인 책입니다. 바울 옛날 사람들이 현재 사람들보다 무식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로마서를 쓰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그런 결이 없더라고요.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근데 쓴 건 누가 썼을까요? 더디오라고 인물이 나와요. 이 글을 이 편지를 쓰는 더디오 뭐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더디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경들을 왜 쓰게 하셨냐? 예수가 신약은 예수인 그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이것이 언약이야. 이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너희도 의로와. 아닌데요? 아니야. 너희 의로와.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너 믿니? 그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죄인인 것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보이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그걸 보고 계시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계속 유지되고 계속 관계 속에서 고백이 돼야 되고 순종해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계속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의롭지 않은 저희들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절부터 1장 18절부터가 로마서의 본문이에요. 근데 다짜고짜 너희는 불의하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다짜고짜 너희는 불의하고 너희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한 말이 쫙 나와요. 주의 의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의롭게 했어. 이거는 네 능력으로, 네 재능으로, 네 수준으로, 네 상태로 받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구약에서 썼던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말할 때 이신칭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가득하기를 오늘 하루도 누리며 또 기도하면서 더 순종해내는 그런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순종해낼 수 있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함을 되어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힘을 도와요 주옵소서. 영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는 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수종될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함을 되어 주옵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또 주일러 주셨던 강단 말씀과 틈틈해 주시는 말씀의 기억남과 말씀 묵상들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달려나가며 계시된 믿음을 갖고 한평생 달려가기에 부족하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14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육자와 중재자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한 해 동안도 그 믿음 가운데 싸우며 달려오게 인담을 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국교회의 소수가 모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들에 의하여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더 힘있게 진행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또 힘을 얻을 자들이 힘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자리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 선도에 계신 목사님에게 힘을 대해 주시옵시고 되어지고 있는 중남미 사역과 아프리카 사역과 아시아 사역과 유럽 사역 가운데 힘을 도와주시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 또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자기 대륙을 나라를 살려내며 대륙을 살려내기 위해 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그들 두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세계를 품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품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사이도 충만하심이 참 믿음을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